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눈의 건강을 살피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시력검사를 비롯해서 안구의 압력을 확인하는 안압, 또 안구의 신경조직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안저검사도 있습니다. 특히 안저검사는 동공을 들여다보면서 눈의 안쪽에 생긴 이상 부위를 확인하는 건데요. 안질환의 진단은 물론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로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드루젠 소견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드루젠이 뭘까요? 드루젠이 쌓이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 건조증, 특히 노인 가려움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CCR의 수지 Q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는 분들 많습니다. 안과 검진에서도 시력검사는 물론 안압과 안저검사로 눈 건강을 확인하는데요. 이 결과에서 드루젠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드루젠이 뭔지 용어가 어려워서 불안감을 갖기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이 드루젠이라는 게 뭡니까?
네, 안저검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
네, 안저검사는 눈 속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보통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 눈 속에 사진을 빵 하고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진은 망막이라는 부분을 찍는 건데요. 이 망막이 뭐냐면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얇은 필름이에요.
네.
예. 우리가 그것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을 딱 찍어보면 그 망막에 노란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노란 점들이 굉장히 작은 점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드루젠이란 말이 좀 어렵고요. 일종의 망막에 노폐물이 생긴 거예요. 망막에 노폐물이.
네.
근데 이 노폐물이 왜 생기냐면 이 망막이라는 이 필름은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준 후에 뇌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곳이거든요.
네.
자, 필름이죠. 필름인데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단백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어마어마한 단백질들이 전부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된 후에는 완전히 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 그 다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단백질들이 마구 생겨서 또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일을 쉴 새 없이 하는 공장같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50세 이후가 되면 그 단백질들이 물로 분해가 되는 그 과정이 잘 안 돼요. 노화로.
네.
그러면 완전히 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뭔가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망막에 쌓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게 노란 점으로 보여서 우리가 드루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막에 노폐물이 있는 거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망막에 노폐물이 생겼다. 쉽게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원인은 이제 노화가 크고요.
원인은 노화가 제일 큽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드루젠 소견이 나오면요, 뭐 안압도 네네. 괜찮고 뭐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드루젠이 나왔다. 그러면 안저 검사를 다시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는 안저 검사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드루젠이 이게 조금인지 많은 건지 어디에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드루젠들이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눈에 문제가 일으킬 건지 안 일으킬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하려면 안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드루젠이 있고 나는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생길 건지 아니면 뭐 좀 지켜봐도 되는 건지 이런 걸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일 가까운 안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일 안과를 찾아가셔서 내가 누르젠이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뭐 사진 한 번 더 찍겠죠. 찍은 다음에 그러면 원장님께서 아 이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자주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아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가까운 안과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원장님이 아 요거는 좀 큰 병원에서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큰 병원으로 가시면 되죠.
예. 일단 드루젠 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안과를 찾으시고요. 예. 네. 아무 증상이 없어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드루젠이라는 소견을 받으셨으면.
받았으면. 네.
네네.
그 뭐 드루젠은 그 위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노화로 이 망막이라는 필름이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준 후에 이제 뇌로 전달해주는 그런 곳이라 그랬잖아요. 필름이라 그랬잖아요. 이 필름에 노폐물이 쌓이면 뭔가 기능은 떨어지긴 할 건데 시력은요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 황반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해요. 시력은. 황반이 뭐냐면 빛이 우리 눈으로 동공으로 이제 쫙 들어오잖아요. 일직선으로 들어오면 눈 아래 제일 뒤쪽 망막에 한 진한 갈색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물의 초점이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반이라는 작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두루젠이 쫙 깔리지 않는 한 시력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이 황반은 크기가 볼펜 자국만해요. 한 0.5mm 정도 되는데
예.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색을 볼 수 있는 특수한 시각세포 600만 개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색을 거기서 주로 보는 건데 그 색을 보는 특수한 시각세포들이 정밀한 것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황반의 어떤 드루젠 같은 것들이 이제 노화로 점점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글로 점점 늘어나면서 그 황반을 뒤덮는 경우에는 앞으로 시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드루젠으로 인한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드루젠의 크기가 큰 경우가 또 조금 안 좋겠죠.
아, 또 커도 안 되고요.
네. 예.
그럼 그 드루젠 소견이 나오고 그 드루젠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뭐 망막 검사라는 걸 하는 건가요?
주로 사진을 찍고요.
예.
아까처럼 사진을 찍고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드루젠이라는 그 노폐물이 황반이라는 곳에도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황반 주변에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러면 OCT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빛을 이용해서 망막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요.
네.
이 검사를 해보면 아 드루젠이라는 게 황반의 중심부를 어떤 식으로 침범을 했고 범위는 어떻고 이거를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 드루젠이 이렇게 딱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앉아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드루젠이 황반 쪽으로 이렇게 막 모여있고 이런 경우에는 빛 간섭 단층 촬영, OCT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 검사를 해주시면, 아, 아직은 황반의 중심을 침범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루젠으로 인해서 그럼 황반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이 드루젠 자체가요.
예.
황반 변성의 원인이에요.
어, 예.
우리가 보통 황반 변성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황반 변성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실명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병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의 기본 원인이 드루젠인 거예요.
예.
근데 드루젠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 위치도 황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조금밖에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점점 해마다 검사할 때마다 많아지고 황반 주변으로 이 노폐물이 점점 생기게 되면 그러면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루젠이 점점 늘어나는 이 자체가 황반 변성이 점점 뭔가 나빠지는 진행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드루젠은 황반 변성의 가장 기본적으로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드루젠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뭐 예. 갑자기 확 증가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굉장히 서서히 노폐물이 쌓이는 건데 이게 이제 위치나 크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황반 변성의 위험이 조금 더 높다, 뭐 아직은 뭐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럼 만약에 황반 변성이 왔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네네. 이미 그 드루젠이 많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루젠이 황반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시력에도 영향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 드루젠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 벽지처럼 발라져 있다고 했잖아요. 필름이 이 벽지의 바닥 쪽에 그러니까 벽 쪽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벽에는 뭐가 있냐면 눈의 벽에는 뭐가 있냐면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을 망막 벽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벽지의 바닥에 노폐물들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래도 점점 약해지겠죠? 방해가 되겠죠? 이 노폐물 때문에 그러면 망막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황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력에도 영향이 되니까.
예. 그럼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네. 이미 황반에 약간 문제가 왔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이 노폐물만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노폐물이 황반에 많이 깔리게 되면 황반 아래의 혈관에서 산소나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노폐물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황반이 산소나 영양 공급을 잘 못 받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죽어가는 거죠. 산소를 잘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 눈에서는 황반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이 벽 쪽에 있는 혈관에서 벽지 쪽으로 혈관을 쭉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반응이 생겨요. 살려야 되니까.
예.
산소는 부족하고 그거를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밑에 혈관이 원래는 벽 쪽에서만 흘러야 되거든요.
예.
벽지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벽 쪽에 흐르는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벽지 쪽으로 쭉 이렇게 막 선인장처럼 자라게 만드는데 이 새로 생긴 혈관은 너무 약해서 마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반이라는 곳에서 그런 이상한 혈관들이 생기게 되고 또 피나 물이 새나오게 되면 황반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고 또 황반에 있던 시각세포들이 손상이 되면서 시력이 왕창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습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런 이상한 혈관들이 생기는 그 상태를 습성 황반변성. 그리고 노폐물만 그냥 있으면서 산소나 영양 공급을 좀 방해를 해서 조금씩 약간씩 나빠지는 경우를 건성. 그러니까 습성은 이상한 혈관이 신생 혈관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나 피가 고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습하다. 그래서 습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경우는 피가 나면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물이 고일 때 물이 새는 혈관이 물이 새지 않도록 혈관을 억제해주는 주사를 맞죠. 눈에.
네. 네.
주사를 맞으면 물이 새는 혈관이 그 신생 혈관이 억제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서 물도 없어져요. 그러면 피가 날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습성 황반변성 즉 물이나 피가 새 나오는 그 신생 혈관이 있는 그 타입은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면 회복이 되는 거고요. 피가 안 나면서 그냥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건성, 예를 들어서 노폐물만 있는 거, 이 누르젠만 있는 이 노폐물 있는 거는 노폐물이 더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노폐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 이 노폐물은 일차적으로 노화로 생기잖아요. 그죠? 눈의 노화로 그 단백질들이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아서 노폐물로 남는 거라서 그런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눈의 노화를 막으면 돼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있어요. 자외선이 눈으로 많이 들어오면 눈의 노화가 심해지면서 노폐물이 쌓이는 게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이 특히 여름에 선글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근데 두 번째는 채소나 과일을 잘 드시면 이 노폐물 생기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또는 눈 영양제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눈 영양제보다는 채소나 계절 채소 과일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노폐물이 생긴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면 좋겠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하면.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네.
운동을 해서 혈액 순환도 좋게 하고 혈관도 건강한 혈관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로나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고 푹 휴식을 잘 하는 자체,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는 자체가 눈을 좀 덜 쓰고 충분히 주무시는 자체가 노폐물이 덜 생기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우리 습관들이 중요하네요. 눈 건강에도요.
네, 그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술, 담배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50세 이후에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예.
네, 늦어도 뭐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을 하면 눈 속에 이런 망막의 기능이 서서히 노화로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아서 노폐물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도 좀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고,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하고, 그 다음 기름진 고기는 조금 피하고, 또 운동도 하시고, 뭐, 저, 휴식도 잘 취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웰빙 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50세 때 노화로 생기는 이런 두루젠들이 잘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예. 네. 그 두루젠이 이제 망막에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럼 이 노폐물을 미리 좀 없애면 안 됩니까? 제거하지는 못하나요?
이거를 제거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예. 레이저로 막 지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없애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요.
예.
결국에는 다시 계속 노폐물이 눈 안에서 늘어나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노폐물이 완전히 황반부를 뒤덮어서 황반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력을 잃거든요. 노폐물이 꽉 차 있으면 황반에 꽉 차 있으면 이 황반 아래쪽에 혈관에서 산소나 영양 공급을 이 노폐물들이 방해를 해서 그 자체로도 신생 혈관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라도 그 황반에 있는 시각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런 노폐물이 좀 생기지 않게 좀 막아주는 그런 어떤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 임상 3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들이 좀 나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이미 시각세포가 많이 손상이 된 눈은 시각세포를 두루젠을 좀 없애도 회복시키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황반 변성이라는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황반, 이 망막의 황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황반 변성, 또 황반 원공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아, 네네. 예. 가끔 이제 나는 황반 변성하고 똑같아요. 증상이. 증상이 뭐냐면 이상한 혈관이 생기고 물도 새고 피도 새고 뭐 이러면은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도 생기고 가운데가 딱 검은스름하게 잘 안 보이는 이런 증상이 황반이라고 붙은 병들은 다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황반 원공인데 보니까 황반 원공인데 황반 변성이라고 해서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신데 황반 원공은 어떤 병이냐면요. 황반이라고 하는 그 0.5mm 그 점에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그 중심점에 그 벽지가 구멍이 뽕 생긴 거예요. 원공이란 동그란 구멍이 뽕 생겨서
예.
시각세포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름에 가운데 구멍을 조그맣게 뚫고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는 사진이 안 찍혀서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황반 원공은 수술을 빨리 해서 이 구멍을 메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 가운데가 점점 처음에는 바늘끝만하게 까맣게 안 보이던 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구멍이 황반 원공이에요. 이거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구멍을 빨리 메워서, 예. 빨리 메워서 가운데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는 거. 네. 빨리 하면 시력이 꽤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신경이 떨어져 나간 건데 뭐 시신경으로 다시 채울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치. 어떤 방법을
그렇죠.
하나요?
거기에 600만 개의 시각세포 중에 이제 구멍이 뽕 생기면서 거기에 일부 시각세포들이 소실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고 이제 더 그 옆에 있는 시각세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수술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눈 속에 있는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풀 같은 물을 다 제거한 후에 눈 속에 가스를 채워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네, 엎드리면 가스 방울이 이 뒤통수 쪽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공기 방울이 그 구멍을 이렇게 메우고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엎드리고 있으면은
네.
그 상태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보통 2주일 정도 엎드리게 되는데 2주일 정도 엎드리면 그 구멍을 이렇게 막은 가스, 그 면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망막에 다른 세포들도 많거든요. 시각세포 외에도 세포들이 그 구멍을 막는 그런 과정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반 원공은 눈 속에 가스를 넣고 구멍을 가스로 이렇게 메우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한 2주 정도 되면 구멍이 메워지는 그런 방식의
그렇군요.
수술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예.
네.
망막 색소 변성증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망막 색소 변성증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망막의 시세포들이 일찍 사멸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화가 일찍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각세포가 만약 100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선천적, 유전적으로 이 시각세포들이 좀 빨리 뭐 한 60-70년 쓰는 걸로 조금 더 빨리 조금 노화가 오는 거죠.
예.
네,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색이 검은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망막에 색이 원래는 노란 갈색 같은 그런 필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에 검은스름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 이분은 선천적으로 이 망막의 시각세포들이 조금 일찍 기능을 다하는 그런 병이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망막 색소변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천적인 거죠.
예.
네, 망막 변성은 후천적인 거고 황반 변성이나 이런 거는 망막 색소 변성은 선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군요.
네, 유전적인 거고요.
예.
보통 유전병들이 대부분 20세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20세 이후부터 조금 나타나면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야맹증이에요.
아.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젊었을 때 이런 유전적인 병으로 인해서 실명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군요.
이게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요.
예.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밤이 잘 안 보여 하더라도 60, 70세 이후까지 그래도 유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30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예, 차이가 네. 있군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일찍 안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시야는 점점 좁아지긴 하거든요. 시야가. 왜냐하면 황반에 있는 특수한 시각세포는 이런 유전적인 요인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오랫동안 보실 수 있고 주변은 많이 약해서 주변을 보는 시야는 굉장히 좁아지긴 하죠.
네.
네, 좁아지긴 하지만 이 30세 이전에 시실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타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루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의 이성진 교수였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노화도 진행된다는 걸 느끼죠. 이 피부가 처지고 주름도 생기고 잡티도 늘어나는데요. 노년층에서 느끼는 피부 고민 중에 하나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 이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도 같이 나이가 들겠죠. 이 보습인자라는 게 낮아지나 봐요.
맞아요. 네. 피부가 노화되면서 표피에서 수분 흡수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또 빠져나가는 수분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증이 발생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더할 때다가 또 혈액순환까지 원활하지 못하니까 수분이랑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피부의 보습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지질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피부 진피증도 얇아지고 방어력이 저하되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각질도 생기고 피부 주름도 생기고요.
네. 이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지 많은 노인들이 가려움증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절반 이상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왜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하기 쉬운 데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더더욱이 건조해지기 쉽고 가려움증이 뭐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날씨까지 건조한 시기는 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하고 이른 봄 이럴 때는 상당히 증상이 심합니다.
예. 이제 피부가 가려울 때 뭐 아토피냐 또 알레르기냐 또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들까지 더해져서 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예.
당연히 피부 자체에는 뭐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니면 아토피성 건선 이런 건 피부 자체 질환이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전신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도 역시 두드러기 나면서 가려움증이 주증상으로 나오니까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뭐 철분이 부족하거나 아연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A가 부족한 피부가 이제 재생되는 데 필요한 게 부족할 때도 생기지만 아울러서 건조한 날씨 환경이 가려움증 더 심하게 하니까 노인들의 경우는 특히나 겨울철 건조한 봄까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습제를 수시로 바르고 또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려운 증상이 이어지면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노화로 인한 가려움증 자연스러운 변화로 봐야 될까요?
상당수의 노인이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
또 실제로 나이가 드는 것이 왜 전체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건조도 쉬워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 안 된다는 말씀 늘 들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질 보호막이 약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이나 다양한 걸 맞춰주면 좀 덜 올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질환이 있다거나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면 그 증상 완화를 위한 또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노인 가려움증은 단순히 보습제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불편 겪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던데요.
그렇죠. 막 허옇게 각질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건조해지는 거를 대부분 겪으면서
예.
또 겨울철에 의뢰 뭐 이제 건성 습진까지 생겼는데도 그냥 내가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라고 사실 방치하기도 쉽긴 한데요. 만약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려움증이 심하면서 옷을 벗을 때마다 하얀 각질이 막 휘날릴 정도라면 이미 단순히 그 피부 건조해서 오히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건성 습진까지 진행되는 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막 긁다가 상처도 나고 색소 침착도 되고 거기에 2차 감염까지 동반될 정도라면은 단순 피부 건조증이라기보다는 건성 습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 바지를 벗어보면 바지 안쪽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각질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부 변화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부 구조에서 진피증이 점점 얇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로 인해서 표피, 진피 이렇게 피부 조직이 세포 분화 능력이 감소하니까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예.
속도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혈액순환 안 되니까 더더욱이 세포 지질 보호막이 약해지고 또 피부층, 진피층이 얇아지면서 방어력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 지각신경을 자꾸 자극하니까 가렵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 보호막, 방어막이 또 재생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이 노화로 인한 그런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피부 변화도 있지만은 또 만성 질환 때문에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요. 노인들은 왜 사실 상당히 많은 만성 질환을 동반하고
그렇죠.
있을 때가
예.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으로 당뇨병. 당뇨병 자체도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거 외에 만성적으로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것도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담도가 막혔거나 해서 황달이 심해지면 당연히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그것 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으로 퉁퉁 붓는 점액수종 이런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동반되고요. 그거 외에도 악성 종양 림프종, 에이즈 감염 같은 전신 질환이 있을 경우에 다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전신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특정 부위 한 군데만 가려운 게 아니라 전신에 골고루 나타나는 게 특징이니까 그것도 약간은 감별의 그 방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네, 콩팥 질환이나 간, 또 이 당뇨병으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왜 그렇습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는 일단 신경이 손상돼서 재기능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과민해지면서 가려움증을 좀 더 느끼고 거기에 당뇨병성 대사 이상이 있으니까 피부는 더욱더 건조해지는 게 원인이 되고요.
예.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는 콩팥집에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쌓이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예.
간 질환 혹은 담도가 막혀버리는 담소 폐쇄 질환이 있을 경우에 뭐 그게 혹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는데요. 담즙의 흐름을 막으니까 피 속에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황달이 생기고 피하 조직에 담즙이 쌓이면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또 호소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갑상선 기능이 이제 항진이 되느냐 오히려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겠지만 항진이 됐을 경우에는 체내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혈류량이 증가하고 피부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상당히 쉽게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더위를 참기 어렵거나 맥박이 빨라지거나 가렵다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되지 않았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역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부으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방어벽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없던 가려움증이 생겼다거나 심해졌다면 그 질환의 위험 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혹은 기능저하증인 점액수종이 생길 수도 있고 림프종이나 악성종양들이 다 가려울 수가 있고요. 에이즈 감염이 있거나 흔히 앓고 있는 당뇨병, 콩팥, 간질환 다 그런 질환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비타민 A가 부족하거나 아연이 부족한 영양상태 불량의 경우에도 역시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항생제나 이뇨제, 이뇨제는 이제 탈수시킬 테니까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들은 오히려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약물들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려움은 사실 참기 힘들거든요. 예.
네.
이게 뭐 좀 긁기가 힘드니까 두드리기도 하고 꼬집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피부에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예. 가려우면 아무래도 자꾸 손이 가고 그래도 왜 낮에 정신이 있을 때는 두드리기도 하고 뭐 살살 꼬집기도 하고 어쨌건 좀 가볍게 다루지만 잠이 들었을 때는 무심결에 마구마구 긁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긁으면 피도 날 수 있고 상처가 났으니 딱지도 생기고 흉터도 나고 또 피부가 아주 두꺼워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처가 난데 2차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좀 보기에 참혹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처가 많이 나 있고 막 골마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죠.
예. 피부 뭐 결절 뭐 오돌토돌 솟는 거죠.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태선화 현상도 일어나고 오돌토돌해지고 아무튼 굉장히 볼썽 사납게 바뀌기도 합니다.
예. 감염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가렵다고 긁으면 사실은 이 피부가 자극을 받으니까 아이고야 하고서 몸에서 염증 물질이 더 모여옵니다. 그러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니까 만질수록 점점 더 가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심해져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위험도가 있을 때 그 증상 완화제인 경과 항히스타민제도 복용하지만 아울러 필요할 때는 병원 가셔서 필요하다면 항생제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혹시 자꾸 긁다 보면 이게 습진으로 이어지기도 할까요?
그렇죠. 피부가 건조할 경우에 사실 보습관리에 소홀하면 소위 말해서 건성습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건성습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생기는 것이다. 그런 습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각질이 심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한 게 특성입니다. 즉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 지질의 기능도 약해지면서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면서 표피가 쪼그라져서 자꾸 벗겨져 나오고 가려워지는 거죠. 주로 어디 생기냐면 팔다리, 정강이, 왜 다리 앞쪽에 많이 생겨 있어요.
네.
거기에 피부에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몹시 가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가렵다고 긁다 보면은 이제 쪼그라든 표피가 벗겨지고 2차 감염으로 가고 또 그게 아물면서 색소 진짜 거뭇거뭇하게 변하는 거 그런 거 사실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가려운 것도 그렇습니다만 피부 건조로 인한 각질도 고민이거든요. 이게 하얗게 일어나면서 가루처럼 막 떨어지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각질 자체는 어떻습니까? 좀 위험한 건 아닌 거죠?
각질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각질이 그렇게 벗겨나올 정도로 약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려움증 심하고 그렇게 하얗게 각질이 날릴 정도면 건성습진, 방금 말씀드린 건성습진 의심해 보시고요.
예.
다만 이게 실제 피부 질환인 건선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건선은 피부 세포가 과다 증식되면 굉장히 두꺼워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말라서 오는 건성습진은 피부가 눈바닥처럼 쫙쫙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보습을 하기만 하면 완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건선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국소보습제 열심히 쓰시면서 생활습관 환경을 관리해주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건성은 뭐 건조한 성질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그 건선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건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사실은 이거는 전신질환이고요. 피부의 면역 반응과 관계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과는 차이가 나고요.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1, 2%를 차지하는 질환이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꽤 많은 거죠. 100명 중 한두 명. 그리고 이제 빨갛게 변하는 부위도 있고 두꺼운 각질이 발생하는 부위도 있어서 증상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걸 홍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각질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마치 왜 비닐처럼 피부를 뒤덮는다 그래서 인설, 그러니까는 그 비닐이 덮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심한 각질이 생깁니다. 결국 면역학적 만성 질환이고요. 개인의 유전적 소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고 치료 역시도 그냥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소치료, 광선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면역 억제제까지도 써야 되니까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반적인 가려움증과 이 노인 가려움증의 증상의 차이는 있을까요?
노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피부가 건조한 게 1번 원인이고 또 많이들 갖고 있는 전신질환도 또 두 번째 원인이 되고 항생제나 이뇨제 혹은 뭐 항염제 같은 복용 약물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피부염 자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피부 병변이 없이 전신이 가려우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는데 별로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돼. 이러면은 오히려 전신 질환이 뭔가 숨어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한 가려움증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는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 독특한 발진들이 생기면 피부 자체 질환 때문에 가려울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부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 질환이 있냐. 두 번째로는 전신질환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 자체를 치료하고 약물 복용이 문제라면 약물 같은 걸 확인을 해본 이후에 그다음에 치료를 의사 선생님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흔히 이제 가려움증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노인들의 가려움증에는 이 항히스타민제가 오히려 건조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항히스타민제가 우리 왜 콧물 많이 나고 재채기하고 눈물 날 때 항히스타민제 사용하잖아요. 두드러기일 때도 사용하고. 그럴 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입이 마르고 점막이 건조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오히려 피부 건조를 악화시켜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려움증이 너무 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국소적인 피부 보습제도 함께 사용하면서 뭐 습관, 뭐 식사 습관이나 목욕 습관, 환경 개선 같은 거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오히려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남용은 하지 않으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보습제 사용 또 목욕 습관도 이 어르신들은 잘 살펴봐야겠어요.
그럼요. 특히나 왜 사우나 아주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사우나 하시는 거 이것도 오히려 이제 피부에서 그 저기 방어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강한 세정 그 효과를 가진 비누를 사용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목욕이나 너무 비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거, 요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피부를 뭐 떼수건으로 열심히 민내거나 이런 것도 방어벽을 긁어서 버리는 거니까
예.
역시 그런 목욕 습관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가려움증 문제가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목욕하자마자 즉시 보습제를 좀 발라주셔서 피부 수분을 좀 보충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그거 이외에도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너무 거친 섬유로 된 옷이나 뭐 그 침구 같은 거 쓰시면 당연히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더 가렵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상 생활을 좀 개선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노인 가려움증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조용필의 친구여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